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18절부터 20절, 두 번째가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한 번에 다 말씀을 볼까 생각을 했었다가 그냥 뭐 급한 일도 없고 그래서 천천히 조금 더 상세하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문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부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몇 개의 소단락으로 묶어서 내용을 기록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22절까지가 첫 번째 소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8장 처음부터 네 개의 기적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 나와서 기적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그 문제 들고 나왔다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 번째로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문 앞으로 찾아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기적들을 쭉 생각해보면 나병 환자도 중풍병 환자도 열병 환자도 귀신 들린 자들도 사실은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치유를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람이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지금 읽은 이 18절부터는 그 내용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내일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부터 다시 두 번째 소달락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소달락도 마찬가지여서 기적이 세 개가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달락이 또 나옵니다. 또 기적이 세 가지가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요구가 되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문제가 있어서 고침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앞에 있었던 기적사건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앞에서는 내가 해결받았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들고 다른 사람은 해결을 못 해주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왔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문제거리가 안 보입니다. 문제거리가 없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찾아 나온 것이니까요.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에 처음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등장인물이 한 사람 나오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분은 서기관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거나 아니면 뭐 유대인 회당들에서 필요한 문서가 있으면 글을 적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알지만 예전에는 사람은 누구나 말은 하지만 글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뜻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여기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보게 될 21절부터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유대인인 거죠. 유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구약에 의해서 율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와 같은 서기관이 여러 명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딱 한 사람, 한 사람의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귀한 표현이고 동시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보면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와서 고침받으려고 했을 때 다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20절, 21절에서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랍비죠. 랍비라고 부른 건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판국이니까 예수님께도 주님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는 못 부르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랍비가 되려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가르친 사람에게 글을 배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서기관이 된 건데 자기를 오늘날까지 있게 해준 사람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분이 상당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호칭한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름대로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존중해서 랍비라고 불렀지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놓고 보면 조금 미흡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뭐 어디 버릴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근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자체는 흠잡을 것도 없고 너무 귀한 고백인데 다만 언제나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실제로 이렇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분이 이 어디로 가시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 다 따라갔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겠죠. 근데 뒷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러면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 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일단 예수님이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네가 귀한 말을 했다. 말을 그렇게 귀하게 했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딱딱하게 대답을 하세요. 어찌 보면 굉장히 매몰찬 대답을 하시는데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어서 오늘은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거처가 없으면 그냥 길바닥에서 노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로 끝났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미는 이겁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답이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잘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적절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냐면 나는 거처가 없는 곳으로 간다. 정처가 없는 곳으로 간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처가 없다, 정처가 없다, 내가 생활하는 곳은 여우나 공중의 새만도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풀자면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보장된 게 없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한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겠다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정말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올 마음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갈 때 그때 네가 따라오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정말 네가 원하지 않지만 너는 그게 싫지만 가난한 곳으로 가도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는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는데 나는 불편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 네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아.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도 고쳐주셔, 중풍병도 고쳐주셔, 열병도 고쳐주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주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 행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여하튼 아픈 거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네. 아프지는 않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런 생각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질병이 걸립니까? 질병이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과 심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심판과 형벌은 질병뿐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다 심판받아서 생긴 거예요. 가난도 심판받아서 생긴 것이고 질병도 심판받아서 생긴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도 심판받아서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가난도 없었고요. 질병도 없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없었고요. 오해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가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부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것을 주시는 그런 곳으로 내가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지 않아. 내가 주는 것은 주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도 되게 큰 은혜여서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걸 내가 너에게 주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중간 과정은 지금부터 한 3, 4년 동안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나중에는 그래도 좀 머리 둘 곳이 생기겠지. 그래 지금부터 3, 4년 동안 고난당하는 동안에는 가난하게 살아도 나중에는 그래도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되겠지.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거든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이게 끝까지 가난하란 뜻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편안하셨나요? 끝까지 가난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게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악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안 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책 제목에 그렇게 썼어요. 신학교를 가겠다는 청년들에게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려는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고통도 많이 당해야 되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알았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그 말을 묻거든요. 가난하게 살아도 좋은가? 처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평생 가난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생활을 해보니까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자기만 가난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가난한데 어떻게 자녀가 부자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는 건 나도 가난하게 살고 내 자녀도 부득이하게 예수님처럼 검소하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도 네가 정말로 목회자가 되겠는가? 그렇게 되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는가?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돈이 없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해주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너에게 주기는 하지만 네가 정말로 원하는 몇몇 가지들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만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에 네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요롭게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네가 주님을 따라가려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준비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안식을, 평안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다가 결국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또 천한 사람 같지만 정말로 귀중한, 귀하고 존귀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내게는 그 은혜는 허락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지혜를, 이와 같은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여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